지난 주간부터 에스라서 묵상을 여러분들이 시작한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주일 메시지를 에스라서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7장에서 10장 그 뒤 후반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책 자체의 타이틀은 에스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7장부터 등장을 하고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유대 사회를 개혁시키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새로운 이해와 또 적용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1장에서 6장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물론 전체 다를 이야기하기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 전반부의 중심이 되는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출발은 제일 앞인 1장 1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또 사람의 마음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그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이제 딱 첫 번째 해입니다. 막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하실 일을 미리 얘기하신 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하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이었어요. 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안식기간을 주듯이 그 땅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 이후에 70년간 안식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토해냈다는 표현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좀 과격할 정도로 강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그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아주 참 음란하고 아주 악한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음란하게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제가 또 설교 시간에 말하기엔 좀 납부끄러울 굉장히 악한 아주 추접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땅이 더 이상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저들을 토해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시면서 똑같은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만일 이곳에서 너희 전에 쫓겨났던 그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너희가 똑같이 답습해서 한다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겠다. 근데 정말 땅이 그들을 토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그 대부분 유력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이 땅이 70년 동안의 안식을 마치면 다시 백성들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있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에스라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명쾌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는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당시 문명을 지배하던 사람이잖아요. 뭐 거대한 인물이잖아요, 역사 속에. 근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주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그 성경에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탈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탈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탈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사건. 결국 이 출애굽 사건과 빗대어서 우리들의 구원받은 사건,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있다가 빛의 나라로 옮김받았다, 우리가 모세의 영도가 아니라 진정한 모세보다 뛰어난, 모세보다 위대한 영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탈출했다. 그러니까 이 Exodus, 출애굽의 주제가 우리의 구원에도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두 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던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건. 이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Exodus다, 탈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방 리더들하고 공부하면서, 에스라 공부하면서 들었지만,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의 선생님이라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라에 나오는 에스라는 제2의 모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왕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 사건에는 바로라고 하는 당시의 최강, 가장 강력한 국가의 그 왕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죠. 이집트의 바로인데,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처음에는 강팍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어쩔 수 없이 열어 제치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이 열 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각해보고 순간순간 제일 좀 치명적인 거 하나씩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해요. 애굽에, 이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우상들, 그들이 숭배하고 섬겼던 대상들,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장면이다. 마지막에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자기의 그 생명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자들을 끊는 것까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항복하게 되잖아요. 자,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는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써서 남겨서 후대 사람들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 내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 이미지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감동했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치 그 마음을 휘저으셨다, 휘저으셨다. 여러분 뭐 숲 같은 거 끓일 때에 밑에 붙지 않도록 이렇게 젓잖아요, 그 숲을. 그때 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처럼 그 안에 것이 다 움직이게 되죠, 그죠? 예, 저희 교회도 굉장히 큰 팥에다가 국을 끓이는데 가끔 보면은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그 남성들이 팔을 걷어 붙이시고 큰 걸 가지고 이렇게 막대기처럼 집니다. 예, 그런 모습이죠. 사람의 마음을 지어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흔드셔서 그 마음으로부터 지정의가 솟아나서 행동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의 이미지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은 잠언 21장 1절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봇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봇물,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그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도 너무너무 그 참 멋진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마음을 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가지고 가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뉴욕주 북쪽에 있는 버팔로를 갔었잖아요. 근데 그 버팔로에 도대체 저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왜 버팔로가 뉴욕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됐는가? 그렇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가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하나 배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버팔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더라고요. 뉴욕주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 이 오래전 얘기죠. 그 옛날에 그 큰 호수를 끼고 있잖아요. 온타리오 호수와 이어리 호수 이런 것도 이제 가까이 있는 버팔로의 항구인데, 이 중부 지역에서 곡식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면 그 곡식들을 큰 배에다 실어가지고 버팔로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버팔로에서 그 곡식을 작은 배에다 옮겨가지고 그때 뭐를 지었냐면은 이어리 캐널이라고 하는 수로를 지었어요. 저는 이어리 캐널이 그 무슨 운항가 보다 뭐 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그 이어리 캐널이 버팔로에서부터 뉴욕시까지 뉴욕주를 가로지르는 수로예요. 수로. 물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배들이 다니면서 짐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버팔로가 커진 이유는 수로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뉴욕시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은 다 이제는 박물관밖에 안 됐지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 마치 물길을 내면 물은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유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할 때 물길을 움직이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거는 남왕국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그리고 레위 족속. 이 사람들이 남왕국 이스라엘에 남아 유다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왜 일어났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예? 그들의 마음을 휘어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여러분,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마음들이 움직여져요. 강팍하고요,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떨 때는 좀 악하도록 보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휘저으면 움직여지더라고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좀 뭐 전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세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좀 휘저어주시고, 항상 남들 문제만 따지지 말고 내 마음도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같이 한쪽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지겠어요? 그러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같이 쏠리는 것을 보면,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오늘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꼭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연결된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고, 이제 계속 우리가 3장으로 또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긴 쓰시는데 쓰시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의 쓰여짐은 분명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썼어요. 그러나 그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바벨론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썼어요. 그러나 그들을 나중에 버리신다 그랬어요. 고레스 왕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쓰셨다가 하나의 도구로만 쓰신 것 같아. 자,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엮으셔서 그를 구원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단순히 쓰임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많은 부분에 참 평안함을 주셨는데 가끔 이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자문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한쪽에서 들은 거니까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하고 아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교회 평신도 리더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근데 너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 일을 한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사악한 행동으로 가게 한다면 저는 그것은 너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짝짝이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병들도 고치죠. 귀신들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더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어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그 사역을 통하여 병든 자들이 낫고 심지어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섬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 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쓰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바르게 들어가 있는가? 내가 바르게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거를 듣는 순간에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다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쓰고 버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답은 없어요. 저는 몰라요. 그 이유를. 이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거고 그의 주권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원인까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저도.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이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독불 장군 세우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나 혼자 외골수로 서서 자기 고집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장로교의 원리도 아니고 그것은 옳은 방법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움직여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사역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 귀환한 백성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있고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역의 리더로 쓰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예수아라 그러기도 하고 여호수아라 그러기도 하죠. 이 사람의 이름이. 또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알디엘은 다윗의 왕가의 인물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아니, 바벨론에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대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자입니다. 왕자. 근데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났다. 이 스룹바벨의 이름은 에스라서에서 두 종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세스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1장과 5장에. 그래서 이 고레스의 이딕트, 고레스가 명령한 이 조서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세스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스룹바벨, 저는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치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벨트사살이 아마 다니엘의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스룹바벨도 두 가지의 이름이 있었다. 네,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프린스들이, 다른 왕족들이 함께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한번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1절에 가보면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학계 선지자 여러분 들어봤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들어봤죠? 예, 구약의 소선지서에 학계 스가랴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의 커뮤니티가 이렇게 함께 사역하게 되고,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7장에 등장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율법사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거니까 이건 조금 세이브 해놓을게요. 자, 지금 이 내용만 봐도 그래요.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그죠? 역할이 다 달려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총독을 비롯하여 어떤 행정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고, 예?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올바로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이 다 하나의 사역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가 귀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서로 one another-ing, 피차 도우면서 섬기면서 일해나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같은 신앙 고백,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커뮤노. 그래서 서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제가 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니까 여러분께 찾으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 이 부분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각 은혜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각자 다른 사역의 영역을 주셨죠. 그리고 각자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꼭 구원받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함께 사역하게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세 번째,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또 쓰임받고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를 꼭 더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라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라도 온전치 못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도 상황도 온전치 못하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온전치 못함.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사실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좀 의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신실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러 가라 했는데 왜 각자 성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위에 2장 70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렇게 상황을 고발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고발이에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으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4만여 명 되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일을 도모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각자 다 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얼마 동안? 7개월 동안 돌아온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더 발전된 상황이긴 하지만 나중에 학계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을 질책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지금 전혀 지금 예비되지 않은 내불려진 상태에 있는데 너희는 각자 너희 집을 위하여 멋지게 집을 꾸미고 너희 스스로 치부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학계 선지자가. 주의 일을 위하여 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중심성.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세에 대한 관심. 이 사람들은 또 두려움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결국 7개월이 지나서야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성전은 언제 짓죠? 성전은 2년이 넘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또 문제가 생기죠. 이건 기초는 나았지만 기초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기다려요. 할 수 없이. 또 그 기다림도 끝이 없어요. 나중에 또 그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너희들 맥놓고 있느냐고 또 야단쳐요. 결국은 16년을 기다려요. 16년. 그리고 20년이 채워질 때 겨우 성전이 완성이 되는. 자,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이 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요. 상황도 그래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왕된 사람들이 방해를 놀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방해를 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또 하나의 그 어떤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기초를 놨어요. 3장 뒷부분에 보면. 결국 기초를 놨어요. 그 기초를 어디다 놨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그 폐허를 이제 치우고 거기다 기초를 다시 놨어요. 근데 그 기초 놓은 것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시편을 노래합니다. 시편. 여기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시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드디어 성전 기초가 놓아졌구나. 그러고서는 큰 소리로 즐거워해요. 한쪽에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환호를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 근데 12절에 보니까 색다른 장면이 또 거기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아니 이 사람들은 통곡을 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걸까? 여기 보니까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이게 감동받아서 그런 건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울음이 터졌는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학계서에 나와요. 약간 더 발전된 상황이긴 하지만 의미는 정확하게 여기 짚여져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찾아봐요. 좀 시간이 없어도 학계서 2장 13장 2장 1310페이지 뒤로 가셔야 돼요. 신약성경 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1310페이지 같은 시대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가야 돼. 2장. 자, 찾으셨죠? 자, 제가 2절부터 읽을게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요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라 했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눈에는 새로 놓은 성전의 기초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던 거죠.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돌아왔어. 예? 70년을 기다렸어. 결국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해. 너무너무 실망해. 그들이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기쁨의 함성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눈물, 울음의 소리가 들리고 이 기쁨의 소리와 통곡의 소리 사이에 현실이 놓여 있는 거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슬픈 통곡이 있어요. 이 기쁨과 통곡 사이, 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한쪽에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예? 여전히 병들어 있는, 여전히 이런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울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현실이 그대로 복선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상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Already, 이미, but not yet. 그러나 아직도.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앞길이 활짝 열렸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뭔가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어려운 일로 인하여 눈물 흘릴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학계서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이 나옵니다. 학계서 2장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순간에는 약속밖에 없어요. 예.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조공 바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재물을 가지고 오겠다. 왜? 그들도 제사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성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 그러나 아직도 약속. 현실은 뭐죠?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기쁨과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는 것과 아울러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받은 현재적 구원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 우리가 아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살아있고 우리가 실수투성이라는 것. 좀 더 나아지고 발전되고 하는 모습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신앙적으로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나의 눈이 나를 향하여 자만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너무 심각해요.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이, 이 세상의 죄의 어떤 그 결과가 아직도 너무너무 강하다. 세상의 악이 아직 강하다. 세상이 아직 강하다.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성숙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사고의 성숙이.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 한다든지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주 많이 사랑하는 한 형제가 미국의 어느 한 중소도시에서 의사로서,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로서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형제가 자그마한 클리닉을 인수를 했는데 큰 대학병원들이 좀 지구력 있게 잘 치료해 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좀 포기했던 환자들을 아주 그 한국인다운 근성으로 릴레이셔널하게 철저하게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치료해주는 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의사만 60~70명, 이 젊은 청년 의사 혼자서 같이 지금 자기가 그 병원에 같이 데리고 있는 의사만 60~70명, 거기에다가 간호사 스태프까지 하면 300~400명 넘는 인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말 그대로 거느리고 있는 큰 병원의 리더가 됐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근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커갔는데 이 청년은 믿음이 있는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말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냐, 수도 없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셨다. 근데요,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이 그 메디컬 커뮤니티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살벌한지 모른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그 EM의 그 의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영어 예배 때도 했더니 정말 그렇다고, 어디 가나 그렇다고, 그 파워 스트러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언론을 동원하고 그리고 은행을 동원하고 인슈런스 회사를 동원하고 주위의 모든 인플루언서를 동원해가지고 이 병원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그 다방면에 그 압박이 들어왔는데, 뭐 사실 아주 최근에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직 젊어요. 40대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좀 멀리 있지만 그러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항상 격려하고 다급할 때마다,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 마음에 지금 되는 일들은 내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것밖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활동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좀 쇼업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이에요. 근데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 제가 그랬어요, 형제에게. 마치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그 무지막지한 압박에서부터 피해야 될, 리트리트해야 될 때가 있듯이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는 거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과정은 절대로 쉬운 답이 없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이 얘기죠. 첫 번째, 자만하지 말자. 우리 안에 있던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었던 실수 인정하시죠, 그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그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욕심 때문에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그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안 풀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했어요. 또 하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함에 대해서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자. 정말 악하다. 이 세상의 악함이 무리를 지어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죄악이 깊고 깊은지 몰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예? 우리가 겪고 있는 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뭐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타락한 세상, 거대한 몰락을 경험한 이 세상이 지니고 있는 그 악의 문제가 절대로 작지가 않다. 거대하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돼요. 무모한 자신감 속에 빠져서도 안 돼요. 불필요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너무 빨리 신앙의 승리나 인간 승리를 외쳐서도 안 돼요. 잠깐의 성공과 성취감에 도취해서 마치 내가 다 해낸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거 너무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거 참 안 좋아하세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어떡하란 말이냐?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인 것 같아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쉬운 답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러한 현세 속에서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믹스드 백, 그렇죠? 기쁨의 함성이 있고 고난의 통곡이 있는 이 양면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무덤을 통과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까지 끌고 올라가셨다는 이 승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는 막다른 골목에 상상치 않았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절망 속에서 그게 끝이 아니고 눈 떠보니까 영광의 주님 품에 안겼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영광의 부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뭡니까?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주여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중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대한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억누를 수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실망하기 쉽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류가 목도하는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저는요 오늘날 교회들도 사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깊은 고민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이상하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멋지고 완벽한 것을 짠 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욕이 항상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현세 속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무엇, 이왕이면 제일 좋은 길목에다가 정말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게 아름답고 멋진 그런 예배당을 높이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말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세 속에서 사람 중심적인 업적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무조건 더 많이 가지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증명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현세의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 종말에 완성될 부활의 그 빛의 역사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경건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 참 많잖아요. 내가 고칠 수 없고 여러분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귀환하실 때 그의 공의로움과 그의 긍휼에 의하여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 오늘은 그 한 부분이라도 작게라도 비춰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겐 기쁨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사역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종말적, 종말론적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